대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말씀의 명칭도가 이들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성경에 대한 명칭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게 성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벌써. 성서, 성경, 언약, 언약인데 언약이 구약 성경이죠, 신약이죠.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랬죠. 그 중에서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가 여기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성서와 성경에 대해서 그 차점을 쭉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언약입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명칭은 성류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영어로서 언약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성서 속에서 옛 언약이란 용어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찾아서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그러니까는 옛 언약이죠.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그랬죠. 약간 구약, 그러니까 구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구약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새 언약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거는 같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6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 그래서 그러니까 옛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옛 언약을 구약이라 하고 새 언약은 신약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구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새 언약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언제나 동의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언약은 혼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상대를 놓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두 사람이 결혼 약속을 하죠. 언약이죠. 예. 당신하고 나는 1년 후에 결혼합시다. 그러면 상대가 합시다 해야 이게 언약이 성립되지, 합시다 안 하면은 성립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돼요. 또 이 동의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효과가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여인하고 여러분하고 좀 이상하게 말이 도니까 내가 여기라고 사람을 가정하자고요. 이 여자하고 내가 언약을 했다. 이게 듣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여기 사람, 여자가 있어. 이제 언약을 한 거예요. 우리 1년 후에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 그렇게 합시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결혼해야 그 다음에 성립이 되지. 언약은 동의를 해놓고, 아, 그 다음에 싫어요. 하놓으면은 그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럼 구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언약을 줬어 안 줬어요? 신약이죠. 언약이죠. 그 구약 신약 다 합치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축소시킨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예,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언약은 효과를 발생하지만은 내가 예, 믿겠습니다면 믿어야지. 믿었으면 믿음에 대한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위가 따라가야지. 그 행위가 안 따라가면은 절대로 그 말씀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다 천당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놓고. 자,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본래 영접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영접을 했어야지. 언약이 그래요. 언약이.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었어야지. 믿었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보게 된 건 1장이었고 3장에 와보면 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줬지 않아요? 그렇죠? 줬죠?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럼 영생이 없어집니까? 영생은 영원한 것인데 없어질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예수 믿어 죽여버릴 거야. 권세자가, 권력자가 이렇게 막 공갈 협박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도 영생을 얻는 걸 믿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아, 나는 예수를 잠깐만 안 믿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글쎄 나는 예수를 이제는 안 믿습니다. 그런다면은 그 언약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대중 앞에서 나를 주라고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겠지만 너희들이 대중 앞에서 나를 주라는 걸 부인해버리면 나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나왔을 것 같고 그것을 그 전에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도 죽일 수 있고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리.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진심으로 예수 믿고 영생을 믿었다면은 네가 그 목숨 끊어진 게 두려워가지고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를 했으면 동의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와야지 그게 믿음이지 입으로만 믿습니다고 거기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이 말씀은 전부가 계약이에요. 계약.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약이라고. 언약.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아, 행하면 분명히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행위를 무시해버리는데 물론 믿음 없는 행위는 전부가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예수 없이 행한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 결과가 뭐예요? 말씀대로 항상 따라서 순종했죠. 약해서 그가 연약해서 쓰러졌다가도 그는 다시 돌아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지 않습니까?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식하리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번제로 드린단 말은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죽었는데 죄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자산이 퍼져요? 만약에 이삭이 아들을 낳은 후에 이렇게 됐단 말이지만 아들도 낳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우리는 시험에 합격돼야 그게 인정받는 믿음이지 시험에 합격이 안 된 건 인정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서 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보게 되면 거기에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삭을 제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살릴 것이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따라온 것이죠. 이런 행동을 말, 행위를 말하지,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행위를 말하지, 언약도 없이 그냥 내가 선을 행한다, 뭐 착한 일이 안 돼서 천국 간다는 말 아닙니다. 또 예수 믿으면 행함이 전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언약은 동의해야 되고, 동의했으면 그대로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마지막 계시록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 계시록은 마지막입니다. 지구가 다 그냥 파괴되고 우주가 다 파괴되고 말도 못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구원받는 복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네. 다 펴시고요. 봅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을 다 펴셨으면 1절부터 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구정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들은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받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또는 보았죠? 그러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믿음대로 행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쭉 보면은 나중에 막 이 지구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도 받아야 되고 우상에게 절도해야 되지, 그쵸? 안 하면 살지 못해요. 목숨이 끊어져 버려요. 굶어 죽든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갔잖아요. 읽었고 들었는데 핍박이 오고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다 쓰러졌다고 다 믿음을 놔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계시록에 20장 넘어가면 마지막에 그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부터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준 계시예요. 이거를 예수가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믿음이 실제가 돼야지 믿음이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실제. 실제가 뭡니까? 내 삶이 믿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삶이 믿음. 믿음은 삶은 따로 있고 믿음은 따로 있고 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종교죠. 그래서 구약은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할 때는 이건 성서다. 뭐 구약이 39권이 됐던 구약이 뭐 몇 권이 됐던 그거 알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내용을 얘기해 줬다 그랬죠.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엮은 걸 말하는 거고 성경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얘기 됐죠.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한 것을 내가 지켜야 언약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근데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그것은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깨져요. 파괴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으라는 그 영생이 사양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정신을 차리고 했음이어야지 그렇게 그냥 쉽게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쉽게 만들어서 믿는 생활도 안 하면서 믿는 척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는 죽은 다음에 큰일 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씌어진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다.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믿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입니까?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불법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대개 구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거의 기록돼 있죠. 그리고 그래서 모세 율법 언약이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5절에 쫙 나옵니다. 동시에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예수님이 구속사예요. 그리고 그의 그 실제로 이루어진 모든 그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 못 박아 죽으심으로서 너희는 제사함을 받는다.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듭난다. 근데 이걸 믿으면 된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언약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로 믿어야죠. 자, 그러면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걸 믿어야지. 그래, 믿어야 되는데 자꾸 정죄의식을 갖고 있거나 또 예수가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거듭난 걸 믿습니까? 그럼 나는 새 사람이요? 구사람이요? 새 사람이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왜 아직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게 무슨 그건 믿는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아직 아담의 자손이 돼가지고 이제 아담의 자손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담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되죠. 또 더 나가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려 했으면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지. 아직도 육에 속해 가지고 육신의 이 감각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누구파 누구파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언약을 지켜준다.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고 구약은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구약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말을 해도 이건 그 사람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저거는 암흑의 목사가 말한다, 암흑의 전도사가 말한다, 암흑의 붕사가 말한다,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이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아니하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랄지. 뭐 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 말씀을 모시면은 그 말씀이 역사를 한대요.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말씀이 역사. 여러분이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역사를 하지. 그냥 누가 설교했다, 설교 참 잘한다 받아들이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를 하지.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랬지.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하셨죠.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 그랬지. 말씀이 지으셨다 그랬지.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하고 또 저도 말씀 전할 때 절대로 내 말을 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는 저는 담대해요. 내려가서는 제가 아주 그냥 얌전할지 몰라도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될 것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안 될 것이고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은 눈치 보는 게 아니죠. 선포한다는 거죠. 저는 대언자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설교한다는 생각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전했지 절대로 말씀 설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 내가 모르거나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여기 쉽게 하나 그런 거는 봤어도 그래도 설교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누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능력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되나 그래요? 간단하지 그거는. 내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데?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창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강박한 사람은 아담같이 강박해서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담같은 종류. 누가 그래? 어떤 사모님이 나한테 이번에 상담을 했거든. 미국 사모님이 이런 생각하죠. 목사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삐뚤어나가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대답을 해줘야 내가 쓰죠. 그러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지었죠? 그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죠. 근데 아담은 말 안 들었어. 왜? 네, 위로 받아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을 당구리에 내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담 말 안 들었어요. 하늘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러면? 아담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권을 줬다고요. 선택권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선택권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바로 가르쳐도 지가 선택을 잘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자식도 그랬고 다윗은 그렇게 훌륭했지만 다윗 자식은 전부 다 삐뚤어 나갔고 그렇게 된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 알고 받아들여야지 또 전해야지 변화된 사람 변화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아담 같은 사람은 안 될 것이고 다윗까지 순종하면 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 감동받을까 이거 절대로 사람 변화 안 돼요. 내가 뭔데 감동을 시켜요? 목소리 가지고 감동시켜요? 아니면 단어 가지고 감동을 시켜요? 아니면 말을 잘해가지고 감동을 시켜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예? 내가 말씀 전할 때 오직 성령이 나타나길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의 믿음이 내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랍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자꾸 내가 전하는 것 같이 전해서 어떻게 하면 아주 아름답게 미끄럽게 잘 전해볼까.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나갈 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은 말씀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들어가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구원이 없죠.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아이고 또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 보라 그러니까 봐야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어떤 권세보다 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자꾸 받아들여서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가지 말씀드렸죠. 성경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첫째, 성서, 성경, 언약, 말씀. 그러면 말씀에 관한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차이, 또 말씀에 대한 용어들이 있어요. 말씀의 용어는 뭐냐면 계시라 그러지. 또는 감동이란 말이 있죠. 감동. 또는 조명이란 말도 있죠. 그렇죠? 그런 말 들으셨어요? 예. 성령의 감동해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뭐 조명이 와야 성경이 보인다. 어? 예?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성경은 계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용어들이 관계가 있어야 다. 야, 계시 그다음에 영감, 그 다음에 조명.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건 아는 건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성경을 볼 때는 계시가 임해야 됩니까? 영감이 임해야 됩니까? 조명이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본다고 이렇게 해요. 이건 한글로, 한국 성경이에요. 한글로 기록했어요. 난 한글 다 안다고요. 그러면 이거 볼 때 그냥 보면은 이게 깨달아질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깨달을 것 같으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대로 들릴 것 같으냐고요. 안 들려요. 왜? 이건 영서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이 성령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걸 봐도 내가 학문, 국문학을 연구하고 국문학 박사도 한글로 쓴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영어로 쓴 성경 영문학 박사 읽어도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럼 뭘 받아야 깨달아요, 내가? 에? 무슨 계시예요? 아니죠. 조명이 와야 조명이. 그걸 조명이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했는데, 응? 빛이 비춰져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만 가지고는 기록이 안 돼요.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뭘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주, 뼈대만 일단 얘기하고 설명할게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다가? 우리 영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영은 아는데 사람은 영으로만 된 게 아니라 혼과 육이 돼 있어가지고 혼이 인격이잖아요. 혼이 말하면 지정의잖아요. 지정의는 뭡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영에는 계시가 왔는데 내 혼에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세상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느껴야 말하죠. 느껴야 글을 써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감동이 와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전달을 하지. 이건 계시예요, 계시. 이게 계시라고요. 다 계시는 아니지만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가 영으로 왔는데, 영으로 썼는데, 내 혼에, 내 인격에 이게 감동이 와야 이걸 말을 하지.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가 영에 온 것이 같은 하나님께서 그 영이 성령으로 이제 계시가 왔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다시 그 영을, 영에 임한 그 계시를 내 혼에다가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으로. 알겠어요? 자, 이거와 같아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걸 송신기라고 그러죠. 방송을 막 에어를 통해서 주파수를 내보낸 거예요. 막 주파수를 꼬불꼬불 해서 막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그걸 내보낸 거 똑같아져서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있어야 그 내용이 뭔지 깨달아지지.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신기에서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그래서 방송국이 숫자마다 돌린 것마다 다 다른 방식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거기 맞는 걸 틀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송신기를 내보낼 때에 10.1로 내보내는데 만약에 10을 틀어놓으면 절대로 안 들어와. 10.1을 틀어야 들어오지. 이해가 됐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를 내보냈는데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영감이 계시와 똑같은 감동이 내 혼속에 와야 깨달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에게 임했다 그랬죠? 예수에게 준 계시라 그랬죠? 그걸 예수께서 누구한테 줬어요? 요한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걸 그대로 베낀 게 계시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기록한 걸 갖다가 보는 여러분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영감입니까? 아니지. 우리는 이미 계시가 영감으로 기록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는 읽을 수가 없죠. 영이 임했으니까. 영감에서 기록됐잖아요.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를 준 성령이 똑같이 내 마음에다 빛을 비춰줘야 돼요. 뭘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 그렇게 성경 보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봐야 되죠. 예. 자, 그러면 그 계시 영감 조명을 좀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뼈댈 얘기 드렸죠. 자, 계시는 어디에 임해요? 계시는 어디에 임해요? 우리 영에 임해요. 그냥 거듭나진 사람은 절대로 계시를 못 받아요. 알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이 없는데도 거듭, 영이 죽었는데도 계시를 받아요. 못 받죠. 거듭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요. 예. 또, 성경은 기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도 임하죠.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받았으려면 나한테 감동이 와야 받았으지. 감동이 안 오면 못 받았으죠. 아, 더 간단히 얘기할게요. 방언은, 방언. 방언은 영이 임한다 했습니까? 우리 혼에 임한다 했습니까? 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없죠. 그럼 내가 니케라 마카라 기야라 바빠빠빠빠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이 땅에 사는, 지구 땅에 사는 어느 나라 사람도 못 알아들어. 왜? 그건 영의 말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그러니까 방언은 계시예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계시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언은 다른 게 하나 있죠. 거기 영감이 온 거예요. 감동.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계시는. 이해가 됐습니까?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짜로 다른 걸 갖다 예언이라고 거짓말해서 하는 건 거짓 선제가 있죠.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러면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은 계시입니다. 내 영이 왔지 내 마음에는 나도 몰라 내가 하면서도 그렇죠? 근데 통변이 와요. 통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계시가 마음에서 깨달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로 막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해서 남이 볼 수 있게 하듯이 알아듣는 말로 해서 남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통역이에요. 따라하세요. 방언은 계시라면 통변은 영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막 방언하고 마가다메 성령받은 사람이 막 방언을 터져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외국 나라 말 못하는 사람들인데 각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무슨 내가 소련 가니까 소련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 알아들었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들은 그럼 그들이 각 나라 말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방언은 뭐예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라 해서 알아듣지 못한 말이라 해서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절대로 아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방언 받아가지고 외국 나라 말 모르는 사람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 말하면 안 돼. 성경은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은 거야.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린 거야. 이게 뭐야? 조명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조명이 비춰지니까 자기 나라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영 귀가 열렸단 말이야. 영의 귀가. 눈으로 보니까 그 글자를 모르는데 영으로 써서 모르는데 영의 눈이 뜨니까 보이듯이. 예? 그래서 문맹자를 뭐라 그래요?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을 장님이라 그래요. 그래야 장님. 예? 영에 대해서 장님인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지. 그러니까 조명이 비춰져. 저 눈이 띄어져. 이걸 가지고 일루미네이션. 이걸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감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뭐라고요? 조명이라고. 이해가 된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영감을 받을 사람이 되고 계시도 받아야 되고 조명도 받아야 세 가지를 해요. 계시 받는 사람은 계산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감을 받은 사람은 계속 선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고 조명을 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시를 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영감과 계시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영감과 계시가 어떻게 다른가? 막 어떻게 보면 착각하죠. 계시란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려졌지, 그렇죠? 예? 그게 계시라고요. 영감은 뭐냐? 그 진리가, 그 계시된 진리가 기록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관리하며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세 사람의 계시는 탁 갖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계시가 정착해서 머물러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계시와 똑같은 걸 우리 마음에다가 영이 아니고 마음에다가 우리 인격에다가 감동을 줘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깨우쳐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건 그래서 적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글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이게 이제 사람의 글로 옮겨지는 게 그게 감동이에요. 영감이에요. 알겠죠? 말하거나 기록하거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리고 헛되게 기록되지 않도록 성령이 감시한다고요. 그래서 영감이에요. 지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죠. 계시를 기록한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계시를 번역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설명했다고 그랬을까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영감도 절대로 사람께 들어간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창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된 것을 모세는 후대 사람이죠. 창세기 때 있어서 없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전달해 준 사람도 없는데 그거는 뭐예요? 영감이야, 계시요? 계시죠. 모르는 거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뭡니까?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창세기 때 사람 쓴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지난 후에 모세가 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사건은 모세가 경험한 사실이지, 그렇죠? 경험해서 안 했어요? 그럼 모세가 나왔잖아, 경험했잖아요. 출애굽기는 그거를 기록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감에서 그는 그의 계시한 창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경험이 많아요. 우린 자꾸 여기서 경험하면 뭐, 아, 자기 말한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영감 감동이 와서 그걸 하라 그린 거야. 하나님이 네가 경험한 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그걸 통해서 실제를 경험시키려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계시가 아니에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계시와 영감의 차이를 조금 이해는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다이그램을 그려가지고 사람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영에 싹 임한다. 그럼 영에 임한 것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느꼈는데 이걸 발표할 수가 없는 거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 영감이 오면 내 마음속으로 착 내 인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정 위에 딱 부닥치면 그 다음엔 이게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 육체에다가 보내가지고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는 거야. 예?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쓰게 만든다든지. 예. 그러면 이제 밖에 세상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야. 예. 첫째, 계시, 영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는 조명을 받아야 돼, 이제. 그래야 그 다음에는 다시 조명받아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 영감이란 거, 이 영감이 이제 그 중요한데요. 계시가 없으면 영감이 있을 수가 없지. 이제 계시가 있으면 영감이 따라왔는데. 웹터 사전, 이건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사전, 웹터 사전을 딱 찾아보면은 영감을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믿는 책도 아닌데도 이렇게 써놨어요. 예언자들, 사도들, 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오류 없이, 그러니까 하나도 틀림없이, 틀림없이 진리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면 교통은 안 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쓰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감동이나 영감과 같은 말로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줬다 이거야. 당신의 생명을 느낄 수 있게끔 해? 느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감이라고 해요. 아니 영감이라는 감동 말입니다. 할아버지 영감 말고요. 감동하는 영감. 이해가 됐어요? 예. 할렐루야. 네. 자, 조명은 뭐냐? 조명에서 대충 이제 비교하면서 했는데 조명만 돼. 조명은 영감이나 계시면 또 다른 것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거 한번 봐도 깨달을 수가 없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봐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없네. 한번 봐도 모르겠네. 여기 봐도 모르겠고, 글쎄 한글 써서 그 문장은 알겠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네. 자꾸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있어야지. 몰라. 앞만 봐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행동으로 설명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 못 박아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그를 만난 자가 남자들이 여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죠. 그래 예수가 부활했다 봤다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어 믿었어요.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껴들어갔잖아요. 그치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뻔히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식사할 때 축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띄워주니까 그때서 예수인 줄 알게 됐죠. 그렇죠? 그게 조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셔야 눈을 뜨게 해줘야 빛을 비춰줘야 보여지지 깨달아지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요. 예. 자, 제가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보는데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예? 거기서 무덤에 비어 있었죠. 그다음에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저의 말 마리아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봤다고 그랬더니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러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대니를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에 저의 중 둘이 그 사람들 중 제자들 중에 둘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야고보인지 뭔지 하여튼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모든 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부활의 숫자 못 박아 죽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동행했습니다. 같이 저의 눈이 가려워져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럼 무슨 눈이? 장님입니까? 아니지. 영의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이죠.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냐 그 한 사람은 굴러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우가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냐 말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 못 박아 죽었고 그래 무덤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라사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잖아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 그렇죠?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느라. 바랬다 그랬지 믿었다 하지 않았어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보란 걸 예수인지 못 보는 거예요. 왜? 눈이 감겨서 조명이 비춰져야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에 와서 보니까 저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22절, 32절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의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띄워주니까 그 다음엔 그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명이라 그런 거야.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야. 이 가교수는 어떻게 성경 앞만 봐도 모르죠. 예, 육의 눈은 떠 있는데 영의 눈이 가려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장 9절 33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도 들리지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한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대충 말씀드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과 관계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계시를 받으며 어떻게 우리가 영감을 받으며 어떻게 조명을 비춰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계시는 진리의 발견과 관계가 있고 뭐라고요? 예. 영감은 진리의 교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은 진리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시는 진리의 발견과 관계인 거예요.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감은 진리와 교통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명은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닫는 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왜 누가 낳고 누가 낳고를 기록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누가 낳았으면 낳지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한 번 읽으면 고만이지 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지도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계시도 없고 영감도 없고 조명도 없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주님의 계시가 있고 영감이 있고 조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제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